여러분, 우리가 10장부터 지금 12장까지 통으로 한 지금 환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11장에 들어오면서 헬라 제국이 망하고 네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 네 제국 중에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긴밀한 관계가 있는 북쪽에 있는 시리아와 남쪽에 있는 애굽, 요 두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역사를 11장에 들어와서 쭉 다루었죠, 그죠? 남방왕이 먼저 패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영향을 미쳤고, 세월이 100년 남짓 지났을 때 북방왕이 세력을 얻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쭉 보다가 21절, 말하자면 11장 21절부터 35절까지 굉장히 긴 분량을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특정한 인물, 이스라엘 역사의 제일 큰 환란과 핍박을 가져왔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스라엘에게는 말하자면 근세기의 히틀러처럼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인물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21절부터 35절까지 그 인물에 대해서 쭉 묘사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36절부터 11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오늘 일부를 다루게 되는데요, 그 36절부터 끝절까지, 11장 끝절까지가 적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를 다루게 돼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의 흐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9장을 다룰 때, 9장은 다니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그 백성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언약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게 9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정말 약속대로 그 백성들이 그 땅으로 돌아갔어요. 기적같이. 그게 정말 가능하겠나 하고 느꼈는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돌아갔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2년 후에 우리가 10장부터 오늘 이 본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빼앗겼다가 나라를 다시 돌아갔으면, 저 같으면 그 나라의 앞으로 찬란한 미래에 대한 예언을 주는 것이 제가 기대하는 그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되찾아서 너무 감격에 사로잡혀 있을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에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통한 큰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말에 대한, 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은 이래로 이런 고난이 없었다고 말할 만큼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구조를 잘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사람들이 평화로운 시대, 어려움이 많지가 않고 평화로운 시대여서 무엇이든지 번영하고 잘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편하고 쉬워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의 사고를 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이나 실패나 고생이나 아픔은 아주 특별한 소수의 어떤 경험에 그치는 것처럼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하고 잘되고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오늘 같은 시대에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고난이 있다, 고난이 있다. 그 고난이 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역사 중에 하나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상징되는 큰 고난이 있고, 그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종말에 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더 형용할 수 없는 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거듭거듭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귀담아 듣고 눈여겨보아야 해요. 고난을 잊은 세대, 고난이나 고생이나 실패나 아픔이 뭔가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는 이 세대에 성경은 변함없이 예수 믿는 모든 신실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시기들은 말할 수 없이 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시기들이 있고 예수가 이 땅에 오시는 다시 오시는 종말의 그때가 되기 전에 큰 역사 이래로 가장 큰 고난을 통과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간절하게 반복되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가 깨뜨려 놓은 세상이에요. 우리가 잘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잘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요.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소망이 없다고 말하면서 직시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바는 고난이 없는 더 좋은 때를 늘 기대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인생의 한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고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큰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다니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뭘 말하고 싶어 합니까? 끝없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속삭이는 세상 속에 언젠가는 잘 되고 언젠가는 원하는 대로 될 거라고 계속 속삭이는 이 세상 속에 성경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뭘 기대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경험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너무 시대가 평화를 말하고 형통을 말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고난을 당하고 마음을 다치고 실패를 하게 되면 우리는 믿음도 자꾸 포기하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이 다른 건 다 잃어도 되지만 믿음은 잃으면 안 돼요. 믿음은 이 땅과 저 땅의 우리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이에요. 좋을 때를 기대하고 좋을 때 믿고 뜻대로 안 되고 안 좋을 때 믿음을 포기하면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좋은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하며 믿는 것인데 우린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믿음도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다 잃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대의 정신이 아무리 형통에 대한 이야기, 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시대여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고난이 있어요. 그죠? 죄 중에 태어났잖아요. 이 세상은 구주의 완전한 대속의 피가 쏟아진 후에도 여전히 일정한 한계와 아픔을 가지고 눈물과 질고와 고난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삶의 어떤 경험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니엘은 하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역사상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사람들은 경험하게 될 텐데 그때 어떤 일이 있을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미 일부분을 보았지만 조금 더 4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한글 성경은 약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남방왕과 북방왕이 힘을 합쳐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적 그리스도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싸움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순식간에 남방왕과 북방왕을 제압하고 정말 그 세력을 가지고 물이 넘침같이 여러 나라들을 침공해서 정복하고, 여러분 4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다. 종말의 때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나라들을 정복해서 단일 국가, 큰 패권 국가가 되어서 그 강한 능력을 가지고 세계의 유수한 나라들을 그 영향력권에 두고 전 세계의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가 주되게 하는 게 뭡니까? 본문은 자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계시록과 여러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그가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 주장하면서 단일 국가와 단일 종교를 주장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고 핍박하게 돼요. 여러분이 종말의 마지막 때를 딱 떠올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죠? 정치적인 권력도 장악하고 있고 동시에 종교적인 권력도 단일 신성을 주장하면서 종교적인 권력도 딱 장악해서 이 두 가지를 다 붙들고서 교회와 신실한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종말이 가까운 줄 알면 틀림없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패권을 가지게 되는데 희한하게 예외가 되는 나라가 있어요. 41절 한 번만 더 보세요.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 밑에 보면 애굽도 그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벗어나는 나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에요. 여러분, 이 세 나라의 특징이 뭐죠? 세 나라의 특징,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나라와 백성들은 고난을 피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고통들을 겪으면서 마지막 종말의 순간들을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작은 고난들을 다양한 형태로 겪으며 살지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역사가 있은 이후에 한 번도 비교할 만한 것들이 마땅치 않을 만큼 큰 고난과 핍박을 통과하게 된다. 이게 지금 다니엘에게 주고 있는 이 지금 마지막 환상의 결론 중에 하나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종말에 대한 것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야 하나, 종말의 특징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보면서 정리하게 될 텐데요. 그 종말이 오면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큰 핍박,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할 수 없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온갖 불이익을 경험하는데, 오랫동안 하나님 안 계시다 그러고 성도들을 못사게 굴고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들은 전부 특권을 누리는 놀라운 역설적인 영광들을, 역설적인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생생하게 겪으면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다가 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십시오. 제일 마지막 45절에 보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인데, 여러분, 그의 궁전, 그가 거하는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산 사이에 세워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 말하자면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기가 스스로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것 같은 그런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궁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온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그림이 45절의 그림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을 잘 기억하면서 보십시오. 그럴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45절 뒤에 그의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로운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2장에서 큰 신상을 볼 때, 7장에서 작은 뿔을 볼 때, 8장에서 그 작은 뿔을 더 소상히 설명했을 때 계속해서 이 환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치고 있는 일관된 교훈이 뭐냐면, 이렇게 고난을 잇댔고 큰 핍박이 오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고난이 찾아오고 성도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죽기도 하고 예배당이 불태워지기도 하는 큰 시련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실까? 믿는 성도들조차도 넘어지고 좌절할 만한 그 큰 고난의 때가 일정한 시간 지속되는데, 너무 놀랍게 성경은 반복해서 2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삽시간에 한순간에 원수의 권세가 깨어지는데 막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에도 거대한 신상이, 제국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대한 신상이 등장하는데 그냥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아무렇게나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떠인 돌 하나가 신상을 부딪히자 온 신상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그 신상이 무너지면서 그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한 것, 그것이 2장의 환상의 내용이었잖아요. 7장과 8장에도 그 작은 뿔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지고 성도와 교회를 온갖 형태로 핍박하는데 한순간에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탁 멸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딱 임하게 되는 그 복됨을 7장도 묘사했고 8장도 묘사했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그 기간이 얼마만큼인가, 우리 그것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람들은 흔히 간증이라고 하면서 늘 좋은 것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지만, 여러분이 다 경험하고 제가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삶에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 중에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의 아픔은 그 아픔과 비교할 수 없이 큰 아픔의 순간이 있지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지나왔던 것처럼 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시간이 있어요.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노래하고 기도했을 때 다윗이 바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드렸지 않았을까, 그렇게 느낄 만큼 저도 아, 이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다. 사방에 모든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지고 내 품에 내 소유로 뭔가가 있다고 여기던 어떤 것들이 한순간에 정말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낱마같이 얽혀서 그냥 실타래가 다 이렇게 꼬이고 꼬여서 다 낱마같이 얽혀서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 수 있을까 하는 절망스러운 삶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참 그 아픈 시간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런데 여러분, 일정한 기간으로 그 아픔이 반복되고 지속되었지만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완전히 실타래가 다 엉겨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다고 여겼던 그 실타래의 한쪽 끝다리를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딱 붙잡고 쭉 실타래를 당기는 순간 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당기자 술술술술 다 풀리는 기가 막힌 경험도 여러분들이 해봤을 거예요. 어디가 피할 길일까? 이 아픔과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까? 도무지 안 될 것 같던 아픔과 질고를 경험하는 순간이 있는데 그분의 때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가 느끼는 그 낱마같이 얽혀있는 삶의 어떤 한 부분을 딱 붙들고 그냥 쑥 당겼는데 그렇게 낱마같이 얽혀있는 문제들이 그게 무슨 문제였는가 싶을 만큼 쓱 풀리는 것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다 경험해 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만 고난이 없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고난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삽시간에 그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면서 상상하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구원의 영광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에 이 환상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끝없이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과 문명이 발전하는 것은 일정한 정도로 인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살만한 세상이 될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아픔이 아픔을 잇대는 순간이 오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또 어쩌면 주님이 오시기 직전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하게 되면 큰 아픔들을 우리가 경험하겠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악이 이기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반드시 선이 이기고 믿음이 이기는 순간이 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12장 1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그때가 뭡니까?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세력과 패권을 잡기 시작할 때에, 그죠? 그때 동시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큰 군주 미가엘이 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군주 미가엘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은 교회가 불태워지고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죽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희생과 고난이 있는 것이 눈에 보이지만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성도들을 그렇게 핍박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미가엘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같이 일어났어.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역사가 있은 이후로 이런 고난이 없다라고 느낄 만큼 잔인하고 전무후무한 아픔과 질고의 시간들을 지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하리라.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굉장히 묵상하면서 고민했어요. 흐름이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흐름이 깨어지는데도 성경은 놀랍게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전부 무모한 고난이 있을 거라고 말해놓고 하나님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백성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아무리 고민을 해도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하나님은 놀래키는 명수세요. 진작에 좀 알려주시면 제가 주일 준비하면서 고민을 덜 했을 텐데 고민하고 왜 이렇게 기록하셨을까 고민하다가 이틀 정도 전에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흐름에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큰 고난, 어떤 시련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문학적으로, 문맥적으로 뉘앙스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고 어떤 흐름과 어떤 문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믿음 때문에 죽는데, 생명도 빼앗기는데, 죽으면 끝인 것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이 불태워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고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적지 않은 성도들조차 의심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 재밌게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망하는 법이 없이 보호받고 지킴을 받고 털림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보는 눈앞에서 저 신실한 성도가 죽었는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하며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예배당이 다 불태워졌는데,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고통하면서 부르짖는 소리가 이쪽 저쪽에서 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특별히 더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만져지는 것만 현실이라고 생각하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믿는 사람조차도 마음에 말은 못해도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못된 짓 실근하다가 정말 나쁜 사람인데 그 나쁜 사람이 세상의 경험 안에서는 그 사람들이 그 얼마나 나쁜지를 충분히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인정하기도 하고 칭송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얼굴에 안색조차도 너무 좋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그런 일을 우리는 이 땅에서 경험하며 살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벌 안 받고 죽을 때까지 잘 죽는 것을 보면서 시편 73편의 기자는 넘어지고 고통했어요. 하나님 정말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이 목숨이 딱 끊어지면 그게 끝이라고 성경은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여기 선배님들이 계신데 좀 죄송하지만 60 딱 넘어서는 순간에 문득 인생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얼마나 바람 같고 먼지를 잡는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이 정말 생생하게 느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내랑 그런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여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이럴 때 내가 뭘 했을까? 여러분이 다 예상 가능한 것처럼 제가 깨닫기 전에는 정말 남봉꾼처럼 살았지만 깨닫고 나서 주님 만나고 나서 제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왔어요. 되는 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걸 무슨 공이라고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을 만나고 깨닫고 나서 정말 제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60을 딱 넘어서는 그 어떤 시기들에 너무너무 허탈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최선을 다하고 달려온 것 같은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정말 너무너무 인생이 이게 뭔가 이런 아픔이 찬란히 밀려올 때 정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아픔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영생에 대한 이야기 그게 조금씩 조금씩 제 영혼을 그 절망 같은 이 깊은 좌절로부터 저를 약간씩 끄집어내는 감격과 위로들이 조금씩 생기면서 그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이 마지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인생이 뭡니까? 70을 살고 80을 살고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으로 100을 살아도 이 땅의 인생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성경은 절대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부활이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생명을 잃는 고통들을 경험할지라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악한 자가 악을 자행하면서도 그저 히틀러같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해놓고 막판에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이다.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인데도 부활을, 몸의 부활을 이렇게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거 눈여겨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죽으면 전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이든 신약이든 일관되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은 죽고 나면 죽음조차도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하고 때가 되면 죽음이 붙들고 있던 모든 생명들을 다 놓아줘야 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으로 한 부류는 영원한 심판과 진노와 부끄러움과 수치로 영원토록 그 자리에 던져지는 그 부활과 새로운 순간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보면 이를 기이히 여기지 말라.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주님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0장도 이렇게 말해요.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무리들은 영생으로, 어떤 무리들은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삶의 어떤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순간에도 믿음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3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지혜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어 바른 지혜를 알고 세상을 사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갚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도 못 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남들이 생각할 때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인데 우리는 그 권리를 주장하며 살지 못해요. 우리는 우리가 성도인 줄 알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보는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정당한 권리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영혼들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장하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우리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그럴 때 자주자주 낙심하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 경험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어떤 순간에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보셨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구나 하는 거 여러분 경험하며 살지요? 저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조차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내가 안다, 내가 봤다, 그런 확인을 시켜주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을 통과하고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수고하는 길을 갈 때 갚음이 있고 보상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게 막연하고 추상적이지 않도록 이 땅에서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끝없이 끝없이 우리를 격려하는 순간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 중에 하나, 고난이란 주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전부 형통을 말하고 고난을 잊은 이 시대에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나? 왜 나의 삶은 이런가? 여러분, 제가 20살, 30살까지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놀랍게 그 세계의 확신은 너무 쉽게 와요.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눈물이 오고 좌절이 오면 확신이 샥 밀려오면서 그러면 그렇지. 견고한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잘 될 일이 뭐가 있나? 그런 세계는 안 가르쳐도 확신이 그렇게 쉽게 되는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시련과 고난을 통과해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갚으시고 보상하실 것이라는 건 얼마나 얼마나 안 믿어지는지, 눈에 보이는 거 자꾸 붙들고 뭔가 증거를 달라고 말하고 싶지 끝없이 끝없이 믿음으로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다 빼앗겨도 되지만 믿음은 빼앗길 수 없어요 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고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 믿는 자에게 있는 이 고난 무엇 때문입니까? 정금같이 전부 허미요 티요 허물이요 어리석음에 불과한 우리의 삶에 정금같이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게 빚어내는 가장 최고의 도구 중에 하나는 형통이 아니라 고난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저에게 목사님 이제 더 이상 그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할 만큼 당했고 고생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말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젠 더 안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제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래 네가 수고가 많다 그 말밖에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얼마든지 투정 부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다 빼앗겨도 됩니다.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빼앗길 수 없는 내 인생의 제일 보배 같은 것이 예수 아는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는 것입니다 하는 그 믿음에 견고히 서서 사는 것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고난은 그런 여러분들을 보배같이 정금같이 빚어내는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얼굴인 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전쟁을 피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었는데 또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피하고 이렇게 강력한 나라보다 더 강력한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세상 속에 성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절대로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붙들고 믿음으로 세상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고 있는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딱 붙들고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믿음으로 충성스럽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그게 오늘 이 다니엘서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47번째 교회 생일을 맞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같이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제 목회의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는 것은 제 인생의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정말 훌륭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길러졌고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을 우리는 모시고 살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조국 교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어떤 훌륭한 장로님 어떤 훌륭한 목사님 어떤 훌륭한 이런저런 과거의 역사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오늘 남서울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분과 제가 그 훌륭한 선배들처럼 그 훌륭한 목사님들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되고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오늘 47번째 생일을 맞이하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고 이 조국 땅의 부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삶의 경험을 통과하고 지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47번째 생일을 기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아닌가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복된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